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를 해줬어요. 참, 고국에서 들렸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모습들,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노략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단순하게 애국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말로 가슴 깊은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장면들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나라가 망한 지 120년이 됐어요. 120년이 됐고, 1차, 2차 돌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나라가 망해서 비록 흩어져서는 살았지만 그들 중심 가운데 늘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언약,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살수 없었던 거죠.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늘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원인이 뭘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런 진단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냥 망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왜 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지금의 상황이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배고파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왜 배가 고파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원인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다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땅의 문제였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라든지 뭐그 강대국의 군사를 정치적으로 잘 동원해서 군사를 보내서 나라를 이렇게 잘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난하다 그러면 식량의 원조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인이 뭔줄 알았던 사람들. 원인이 뭐였어요? 성전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원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주변에 아무리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우리 민족의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좋은 직장 가고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큰성 니느웨라는 표현을 쓰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큰 거, 화려한 거, 성공적인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잘못 섬길 수 있어요. 성공시키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일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경제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고민들이 아닌 거예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게 돼야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다 망하는 거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적 사고, 언약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볼수 있으면 그런 복음의 가치가 성경 정말 전반적으로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역사서 속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2장을 이렇게 보면 2장은 1장과 한 4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 1장에도 보면 뭐그 누구의 아닥삭스다 왕그 무슨 월, 뭐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설명하면 복잡하고요. 그냥 한 4개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 4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왕이 어딜 갔어요. 어딜 갔는지도 뭐 정확하지 않아요. 겨울이라서 뭐 바벨론에 갔다라는 설도 있고 뭐 왕을 못 만났다는 설도 있고 뭐 왕이 아파서 혹시 안 나왔나 아니면 뭐 느헤미야를 왕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지금 없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4개월 동안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가 그럼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왕의 메인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나라를 갈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공무원인 거예요. 높은 공무원이라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의 소식은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셨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 나라를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왕과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왕 앞에서는 늘 웃고 있든지 근심 있는 표정을 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났어요. 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안색이 안 좋냐? 이제 왕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이런 이런 형편이 되어서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허락을 요청하죠. 내가 우리나라를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가도 좋은데 너 갔다가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언제 돌아올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성실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망한 나라 사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고위 공직에 올라서 왕에게 귀한 사람이 되고 왕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됐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성실해서. 그랬더니 왕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락은 해주는데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데 도움을 줘요. 느헤미야가 청할 때 뭐 물건들도 건축해야 되고 물건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통행증도 필요하고 왕의 조서도 필요하고 그거 다 내줍니다. 왕이 다 내주고 그래서 뭐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왕이 다 보내줘요.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고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 없으면 내가 고위공직에 있어서 내가 왕한테 한마디 했더니 왕이 나를 잘 봐서 이렇게 해줬어 라고 이야기 충분히 할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그래서 한거 아니야 라고 감히 말을 할수 없을 만큼 느헤미야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내 실력이라든지 내 능력의 결과로 인식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로 이해를 했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우리 노력의 산물로 사는 인생은 그냥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가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약한 게 있으면 제가 보면 자주 말씀을 드려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제가 보는 데서 안 하고 여러분들 따로들 많이 하시죠? 네, 따로들 틈틈이 여러분 틈틈이 하세요. 시간을 정해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늘 교제를 하세요. 아주 어떤 장소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독대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랑요, 늘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디서든지. 특히 이제 운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 혼자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들 차를 마실 때도 차를 마시면서 이상한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차 마시면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교제를 해보세요. 그냥 혼자 계실 때 조용히 자꾸 하나님이랑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단 뭐가 생기냐면 친밀감이 생겨요. 친밀감. 그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멀리 있는 하나님한테 멀리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겸해서 보면 아,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제가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랑 평상시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도 아파할 줄 알았고요. 언약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냥 은혜를 한꺼번에 받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랑 교제가 있었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셨던 그런 삶이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요, 곧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10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의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구절을 보면 통쾌한 거예요. 굉장히 통쾌한 거예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누가 정말 잘하냐면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걸 알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해요.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두려워요. 이건 제가 참 그전에 실감, 아주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한동안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기도하는 사람. 정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제정신 들어올 때 저한테 한 얘기들이 똑같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 이 기도가 악한 세력들을 제어하는 힘은 기도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됩니까? 병도 그전에 낫고 기도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한번 능력이 오면 끊임없이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왜안 되지? 그 주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그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도 지금 왜 안 나타나는가?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현대교회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셨고 지금 일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없어요. 적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사실 잘안 나타난다. 저는 그냥 확신해요. 우리의 기도가 없다. 기도가 약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에스라 4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막 갔을 때 방해하고 못하게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자 같이 도와줄게 했더니 니들은 안 돼. 그랬잖아요. 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같이 못하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계속 이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갔죠. 가서 3일 동안은 그냥 좀 있었어요. 뭐 오랜 여정을 통해서 가니까 여독도 있을 거고 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랑 자기랑만 아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만큼 어려움을 겪고 방해를 받았는지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그냥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이게 뭐 짐승을 타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길도 다 무너졌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지금 모류 여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수치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지 말아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봤어요. 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야. 세상을 향하여서도 수치스러운 일이요.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도 수치스러운 일이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자존심이죠. 성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래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그랬어요. 지금 다시 선한 일을 하려 했어요. 건축하자 이 일이 무슨 일이었다고요? 선한 일이었어요. 왜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었어요. 예배가 선한 일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오게 됐고 이 일이 어떻게 외적으로 증거되었냐면 왕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외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정말로 잘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일을 백성들에게 나누었더니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같이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합시다라고 이제 동의가 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아까 그 두려워 떨었던 악한 세력들이 이번에는 뭐 한다 그래요? 비웃어서 너희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제 모르고 이런 소리 하죠. 지금 느헤미야가 어떠한 명령을 받고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쓸데없는 소리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필요한 얘기들 하죠. 근데 20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었냐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리니.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에덴교회와 에덴교회 성도들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일을 해도 이렇게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미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난 거예요, 안난 거예요?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그냥 과정의 일부분이죠. 다시 결론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과정 가운데 방해나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고 가면 되잖아요. 좀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이라는 점을 찍고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자주 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오늘도 그랬어요. 활주로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요, 막 정말 답답해요. 비행기 안에서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저번엔 정말 4시간을 있었어요. 그 되돌아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 살아요? 여기 왔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느껴요. 어떤 과정이 있고, 늦게 가고, 뭐, 안 가고, 바깥하고, 막 게이트 여리저리 뛰어다니고, 언제 가지, 막짐 들고 돌아다녀도, 나는 궁극적으로는 오레곤에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단지 오늘 가냐 내일 가냐 1시간 뒤에 가냐 지금 가냐 이 차이지. 그때는 힘들죠. 짜증나죠. 막 불편하죠.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다른 분들은 아무 불편한 내색을 안 하고 저만 울그락불그락한 게더 이상해요. 어떨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 그냥 게이트 바뀌었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요. 저만 왜 바뀌었냐, 시간 바뀌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뭐 아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야, 대단한 유전자들이다. 어쩜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까?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래저래 해도 나는 간다. 난 오래곤에 간다. 난 에덴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에덴 교회에 가서 설교할 거다. 여러분, 우리 삶에 천국이라는 종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분명한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어느 과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오레곤에 뭐, 봄이 일찍 왔어요. 뭐, 봄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비가 많이 오든 안 오든요. 그냥 날은 가요. 해가 뜨든 안 뜨든 날은 가고 시간은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뭐, 좀더 좋다고 좀더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의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그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지. 그런 믿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있어도 제가 사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사실 안 되고 지금도 아직 딱 요번 주까지가 다 마무리가 싹 돼야 되거든요. 지금 싹 되고 이제 딱 돼야 되는데 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드려지는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있음을 아주 믿고 감사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살자.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자꾸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형통케 하실 거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가운데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